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온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속냄이 없지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 넝쿨로 인하여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 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가 항상 이 전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서가 3장으로 끝마쳐졌다면 요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번의 설교로 60만 가량이 넘는 큰 도시가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는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드물 정도로 참으로 희귀한 그와 같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3장에서 이 요나서를 끝마치고 있지 않고 4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을 살펴보았을 때는 기쁨과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큰 당혹감과 함께 또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4장은 1절부터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절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속 깊은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14장에서 출애굽의 놀라우신 그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즐겨 살펴보기를 원하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그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또 2장에 보시면 목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 4장은 우리를 매우 당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심히 싫어하며 못마땅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까지 그가 성을 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괴한 행동은 참으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나를 다루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하여서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그를 다루십니다.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그 반항하는 자녀들을 다루시듯 사랑을 가지고 패역한 선지자를 다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다루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로 받게 되었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동의할 수도 없는 이 요나의 기괴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 요나의 이 모습이 심히 불쾌합니다. 이 불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4장에 그려놓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복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들의 동기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을 때 이와 같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이 순종은 외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결여된 그와 같은 어떤 행동,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기괴한, 매우 이상한 모습의 그런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3장에서 살펴봤던 요나의 순종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전인격적인 순종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4장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이상하고 독특하고 기괴한 모습은 우리를 향해서 그 부정적인 그런 교훈들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선지자의 그 사역을 요나와 비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신의 사역을 요나와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셨고 그 뜻을 따르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늘 무엇에 관심을 두시며 사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늘 기뻐하시며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선지자로서 요나는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매우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이와 같은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그러나 기꺼운 마음이 아닌 억지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했다면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며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서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 밖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매우 기괴한, 매우 이상한, 매우 당혹스러운 그러한 모습의 섬김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요나의 배타적인 그 선민 의식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그 모습입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의 민족 그 유대인의 그 한정한 그 구원을 기뻐하고 있고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상들을 깨뜨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요나는 매우 마음이 상하였다고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성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요나가 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그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아무리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만 베풀어줘야지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그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못마땅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장의 모습은 이 사장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기괴한 모습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그 선지자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을 싫어하고 그것도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사명을 갖고 있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도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나 요나의 모습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유대인들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요나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지상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이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지혜 있는 자이든지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가 무엇입니까? 그 빚을 다 갚기까지 편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거고 그 의무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가운데서 마음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에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로하여금 멈출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은 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 한 절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쌓여 있을지라도 그가 가난함과 궁핍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내 나라만, 나의 교회만, 나의 자녀들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친구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전파의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매우 기괴한 모습에 이 요나 선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는데 매우 주저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세 번이나 내려왔잖아요. 괜찮다. 교제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간 것이다라고 해명해야 됐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 배타적이었겠습니까? 요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그런 모습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매우 기괴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 또 한국 땅에 있는 그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선교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 몇백 년 후에 우리 후세대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참 기괴한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자기 나라만, 자기 민족에만, 자기 교회에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전혀 힘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는가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을 제가 가져와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마 예전에 그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1857년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언제 처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부부가 1885년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죠. 한국에 공식적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도착하기도 전인 23년 전인 1857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닝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착했는데 불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전도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불교 그 신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허드슨 텔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가 개종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이 복음이 얼마 동안 얼마 전에 영국에 전파되었는가를 물어보았다. 나는 수백 년이 넘는다고 대답했다. 그렇죠? 영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수백 년 전이죠. 그 중국 사람이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수백 년 동안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오? 내 부친은 20년 이상 진리를 찾다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오. 어째서 더 일찍 오지 않았단 말이오. 여러분, 이 동일한 그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외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요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배타적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책망하십니다. 두 번이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거라.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형을 타이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배타적인 이기주의를 지적하시며 그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지는 것을 좋아하고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것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방렁쿠를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심히 불편한 가운데서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요나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렁쿠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었던 자신에게 시원한 그늘을 공급해준 박농쿨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가 성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에도 당혹스러워하지만 이 박농쿨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는 놀라워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렁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매우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박렁쿨을 기뻐하는 이 요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시원케 해주는 박렁쿨은 아끼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지만 요나는 이방의 니느웨의 수많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조차도 불쾌히 여겼던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오늘 이 요나의 성내는 모습 전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당혹해 만들지 않습니까? 또 요나의 이 기뻐하는 모습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합니까? 수많은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익을 주는 것만을 기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참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앞에 다가온 그들의 파멸을 아시고 그들을 슬퍼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동생이 돌아온 소식을 매우 불쾌히 여겼어요. 이 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죄악 가운데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지만 큰아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매우 실망스럽고 이 괴팍한 모습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의 괴이한 행동은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증거이지만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놀랍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이 그린빌 독립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그들의 피와 땀이 흘려진 것을 아옵나이다.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결과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달한 이 복음은 지금 매우 정체되어 있음을 슬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롭게 하는 것들을 기뻐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저희 그린빌 독립장로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사단과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한 진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린빌 지역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256장 찬송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만